우리는 지금 특새 3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날이 내일인데요. His People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선 첫 번째 H는 Holy Spirit, 성령님, I는 Incarnation, 성육신이죠. 기독교의 가장 그 본질적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서 이틀 동안 나눌 주제는 Serving, 예배 그리고 섬김이에요. Serving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또 섬김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집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계시록 4장의 이 내용은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또 핵심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계시록을 한번 다루긴 했으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앞에 3장까지 어떤 내용을 받는 듯 보여지죠. 그러나 계시록은 시간별 나열이 아닙니다. 의미적 나열이에요. 해서 이 일후에라는 말은 앞에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 이후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1장 19절 다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나?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일후에 이제 오늘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삽입구절처럼 끼어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과로 안의 이야기입니다. 시간별 기록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대요. 우리 교회학교 생활을 그래도 어린 시절에 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예화, 예정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한 3, 40년 전에 그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부흥회를 많이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기억들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꼭 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문에는 수의실 같은 경비실 같은 방이 하나 있어서 입구에 꼭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경비실에. 그런 표현이 왜 가능한가 하면 성경의 이 내용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죠?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천국 문 옆에 경비실에 언제나 누가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사를 한대죠. 해서 흰 옷을 입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이제 거기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또 등급이 매겨진대요. 정말 이 땅에 겨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자라왔어요. 그거 다 잊으세요. 예,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은 상징이 있고 실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하늘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창세기 28장을 좀 띄워주세요.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같이 시작.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길에 밤중 노숙을 하게 되고, 그 현장에, 여긴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나중에 베델이라고 바뀌죠. 그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개명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꿈중에 뭘 보게 되죠?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원래 우리 인간의 인식 세계 속에는 이렇게 무언가 어디를 올라가는 데 사용되는 도구죠. 놀랍게도 성경의 최초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상징으로 사용하셨어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 속에 찾아오시고, 여기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요?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로다? 문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임재.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해요? 자, 열렸다는 말은 이것도 문의 개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모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또는 하늘문 할 때는 첫 번째 의미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함께 하셨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을 띄워주세요. 좀 본문이 7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 7절에서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주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 아하, 문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문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사실은 이 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을 다시 보세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말은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는 초대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그 부름에 응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찾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고난 육체를 일으켜서 이 자리까지 씻고 챙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을 떨고 책임을 다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 없이는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영혼은 결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가 뭐냐? 자, 열린 문으로. 아, 열린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구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자, 저를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위쪽이죠. 근데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방향을 말하는 듯 오해할 수가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이 말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이리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들어오라. 아무리 오랜 세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멈추고 지나가겠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일반인들까지도 읽혀지는 책들인데, 이분이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를 했어요. 예배란 뭐냐? 예배란 딱 두 글자.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배는 사랑이다.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성공회는 내용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복음의 내용과 같은데 형식은 캐톨릭 형식을 아직도 취하고 있는 말 그대로 영국의 그 정서에 맞는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 그 결혼 순서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결혼식 순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신부, 당신을 나의 몸으로 정성껏 평생을 통해 예배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무슨 고백을 한 거예요? 평생 내 온 생애로 당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말한 예배란 사랑이라는 정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을 갖추고 아주 엄중하게 뭐 이런 요소도 당연히 있어야겠으나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 스킨십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을 했더군요. 예배는 그분의 냄새를 맡고 그분의 살갗을 느끼고 이렇게 마치 그 사람과 사람이 스킨십을 나누듯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감이 공유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예배가. 그런데 우리 예배는 좀 어떻습니까? 너무 그저 일 해치우듯이 그런 느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은 없나요? 나의 인생에 그 수없이 드리는 예배가 매 순간마다 목이 마르고 즐거워지고 깊어집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도 남녀가 썸이 이루어져서 만남이 시작이 되면 횟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헤어질 시간쯤에는 서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느라고 못 헤어져요. 집 앞에 9시에 도착했는데 11시까지 왔다 갔다 해요. 헤어지질 못해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서너 시간 얘기를 쏟아냈는데도 대문 앞에서 또 할 얘기가 남아있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본질은 질질 흐르는 거예요. 늘 넘치고 늘 과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렇게 드려집니까? 근데 우리는 꼭 질문은 율법에 머물러 있죠. 십일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십일조 율법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구조의 예배는 아직도 깊숙이 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말은 그 예배로, 그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남녀가 사랑으로 무르익어 가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 삽시다 해서 뭘 하게 되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씩 데이트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그걸 정상이라고 볼까? 근데 결혼은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뭐 좋다 나쁘다 의미보다는 참 희한하다 이렇게 봐줘요. 야, 어떻게 10년씩 교제를 하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안 들까?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로 깊이 더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육진 그 찬양 가사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만나다가 서로의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익숙해지고 드디어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모든 삶의 목적지가 공유되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죠? 우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비유해봐도 한 축구팀이 있다고 합시다. 그 축구팀이 전술 훈련만 한다고 발만 맞춘다고 게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와 선수 간의 호흡이 같아지고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장기간 합숙이 가능하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를 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장기간 합숙 훈련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2002년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4강을 해요? 어떻게? 근데 그것은 선수들끼리 오랜 세월 거의 1년 이상 합숙을 하면서 호흡을 나누고 눈빛만 봐도 이제 어디로 볼을 달라는 감각을 서로가 익히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메모 주고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너 이쪽으로 보내라 한다고 그쪽으로 되냐 말이에요.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이거는 뭘로 익혀야 돼요? 온몸으로 익혀야 돼요. 전략이라는 거 온몸으로 익혀야 돼요. 테이블 위에서 선 그려가지고 작전 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이리로 들어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깊어집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들어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오늘은 1절 2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무슨 일을 보여요? 마땅히 일어날 일. 여러분, 마땅히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미래의 전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예배의 정의가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그 도미티안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가 재위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뭘 유명한지 금방 나와요. 가장 악한 학정을 베풀었던 로마 황제예요. 이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비린내 나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맹수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밥이 되게 하고 찢기고 굴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결과인가?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과인가? 예수 믿는 게 이거란 말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지금 받고 있는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미래에 되어질 확정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지.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어제도 잠깐 그 저녁에 목양실에서 TV를 이렇게 딱 틀었는데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2002년도 그 4강 진출 게임을 하더라고요. 0대0으로 끝났죠. 승부차기로 5대4로 우리가 진출을 했어요. 4강으로. 정말 꿈 같고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봐도 흥분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편하게 그 그림을 봅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런 확고한 확증과 안위를 주는 약속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결과가 확실하면 우리가 오늘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늘 보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 그 보좌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거기서 통치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세상의 영광이 글로 돌아갑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데스포테스. 이유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은 로마의 권력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고 로마 황제의 보좌로 모든 세상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 같고 거기서 심판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아직도 최종적인 심판이 남았다. 하나님의 보좌. 세상은 뒤엉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마지막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온 나라가 좌절과 절망의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 52년을 통치했으니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 뭡니까? 하늘 성전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앉았는데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이 뒤섞이면서 이사야가 자기 죄를 보고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민족을 향한 비전을 눈뜨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적 그림이에요. 미래에 확정된 일이라는 것은 어디 땅을 사면 한 10배 오를 것 같고 5년 후에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세계로 충분히 들어오십시오. 충분히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와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앞에 뭘 즐거워하시는지, 뭘 간절히 원하시는지에 사랑의 마음으로 눈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분께로 돌려질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또 남은 시간에도 계속 이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 중에 또 안수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서슴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개인의 제목을 놓고 또 이 특세가 맞춰지면 우리가 가야 할 땅, 캄보디아서부터 대만, 일본, 몽골, 미얀마 여러 선교지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